모두가 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있고, 그러나 그 감독의 그 지시에 따라서 배우가 움직입니다. 그 배우를 주인공이라 그래요. 감독을 주인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주인은 뭐 자본가고 그럴까? 그렇지만은 주인공은 분명히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생각,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게 아무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커밍옥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이 성공하려면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인데 그것은 태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이 행동을 낳잖아요.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하나의 자기의 그 운명, 그러니까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을 좌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잠언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거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6편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 덮음이라고 해서 속량의 시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사함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은 하나의 음악적인 음률이다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하여튼 이 시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의 시였고, 이 다윗이 이 시의 저자라는 사실, 이것은 또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이 시편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영혼, 그분 안에서 영혼이 누리는 기쁨, 다른 신들에 대한 영혼의 배척, 하나님이 부여하는 운명에 대한 만족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그를 도울 것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사실 이것이, 이 시가 뒤에 가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로 이 시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썩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 시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다음 번역서에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성도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동안 그런 거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또 친구의 반란, 이러한 일들로 쫓겨다닐 때 그가 어디로 피해야 했는가. 물론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게 또 들어갔지만은 그는 언제나 그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 난민이 굉장히 문제라 하는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 난민이란 누굽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도저히 살지 못하니까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재자의 그 압제를 피해서 나오는 사람들, 요즘 또 이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그 땅을 피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난민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지구상의 난민의 수가요 6,850만 명이 된답니다. 엄청난 숫자나요.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유럽권에서나 지금 미국,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 안 받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이 난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피한다고 하는 것,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한다고 하는 것, 누구한테 피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종교적인 탄압이 없는 그러한 곳을 피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만날 때 각종 형태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누구한테 피하느냐, 누구를 피난처로 삼느냐, 하이딩 플레이스로 삼느냐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피난처로 삼겠습니까?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존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겠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왜 하나님께 피합니까? 그분 밖에는 내 복이 없다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 아닌 줄로 압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뭐 자기가 어려워서 또 그렇잖아 팔았거나 어찌하랬든 간에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금 원상태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었고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분깃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고 모든 성품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의 자리에 두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이 사실. 사실 우리가 여기 다윗을 보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만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금 정말 그 목동에서 시작해서 일국의 왕의 장 정말 사위로 또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온 지파의 왕으로 된 자기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존귀하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우들 물론 직분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다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 멸시받고 천대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그때는 양반 쌍놈, 왜 쌍놈에서도 칠천이라고, 양반 칠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정말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예수를 믿고 정말 그가 교회 장로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개혁이 초기에 기독교가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양반과 쌍놈이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구나가 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존귀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되어서 그가 통치할 때에 누구 하나 천하게 여긴 사람들이 없어요. 난 정말 이러한 지도자들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자 한 명, 한 그런 소자라도 없어 여겼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소자 하나가 정말 그 떨어지면 그렇게 낭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이 연자 밑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물에 빠지우리라, 못에 던지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그러면 항상 가서 점을 친다든가 뭐 하여튼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만든 것 자체가 피조물이잖아요. 아니,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든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 소원을 빈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것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로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떨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 속에 정말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지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한테 100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 100불짜리 지폐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아주 빳빳한 지폐, 새 지폐를. 그런데 그것을 제가 꾸겨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거 받겠어요? 아마 꾸겨져서 안 받을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그리고 그것이 막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고 해서 아주 낡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100불이라고 하는 그 저거는 거기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거 100불짜리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100불짜리예요. 아무리 구겨지고 낡고 헐었어도 그것은 100불짜리 지폐가 분명합니다. 100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기는 좀 흉할지라도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유세 친구들도, 뭐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들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새 노래를 내 앞에 두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물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모든 내게 주어진 구역이 뭐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내게 분깃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분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각 지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것 하나 그 지체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는 그런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데 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하찮게 여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본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우리가 보면 본문의 8절에서 10절을 또한 사도 바울은 10절을 우리 육신으로 부활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에 대한 예선 그 예언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오순절 충만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를 주님께서 다시금 살리셨다. 그것은 예 벌써 다윗이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은 묻혀서 썩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무덤 가운데 묻혀서 썩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썩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뭐냐.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켜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 설교의 말씀을 곳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이 존귀, 이 다윗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게 왜 있을까요? 영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깊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땅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이 존귀 여김을 받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하나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 내 자신에 대한 자아성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 영광스러운 사람들 우린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정말 내 이웃들, 이웃들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 여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웃이 내 기쁨이 된다. 그 성도들이 내 기쁨이 된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물론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압살람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막 그렇지만 그는 사울과 정말 그 요나단이 죽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압살롬, 압살롬 그러면서 정말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만큼 한 생명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분이 정말 내 기쁨이 되냐 아니면 내 걱정이냐 나를 괴롭게 하냐 한번 보세요. 사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참 풍기지 참 아름답다. 나에게 제일 잘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라는 이러한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바친다고 하는 우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역 줄로 지어서 구역, 그 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여단 같지만 우리가, 저도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구역을 나누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목장인데 목장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눠요. 그런데 꼭 나누고 보면 한두 분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 그 지역 가면 안 가요. 나 누구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가면 나 그 지역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만족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시면 주어진 그것에서 우리는 더 크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뒤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분명한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내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로 세워지느냐, 바로 이 존귀한 사람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같은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언제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지 간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었다. 우리 주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